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Oh, I hope my mansion sits near God's throne. I have no castles, no earthly kingdom, but my cabin will do till I get home. My mansion's yonder on the hills of glory. Oh, I hope my mansion sits near God's throne.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My mother's mansion may be close by me, across the golden avenue. She was the first one to teach me of heaven, and the very first one to teach me of you.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욥기입니다.
9장 다섯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별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어귀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구덩이의 어귀를 열자 마치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듯한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해와 하늘은 그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메뚜기들은 땅의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힘을 받았습니다. 메뚜기들은 땅에서 자라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느끼는 고통과 같았습니다. 그 다섯 달 동안에 사람들은 죽을 방도를 찾겠으나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고 싶어 하겠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메뚜기들은 전쟁에 나가는 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처럼 생긴 것을 쓰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았습니다. 그것들이 가슴막이는 새로 만든 가슴막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날개짓하는 소리는 수많은 말과 전차가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처럼 꼬리에 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꼬리에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메뚜기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책임지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이었습니다. 첫째 재앙이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 재앙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황금제단의 네 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였습니다. 큰 강 유브라테스에 매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그들은 이 해의 이달, 이날,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라고 풀려났습니다. 내가 들으니 네 천사가 거느린 기마병의 수가 2억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 말들과 그 말들을 탄 기사들의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기사들은 불빛처럼 붉은색과 검푸른색과 유황처럼 노란색의 가슴막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를 닮았고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이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말의 힘은 입에도 있었고 꼬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꼬리는 뱀과 같고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들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신들과 금이나 은이나 노쇠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악한 마술과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와 도둑질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욥기 제40장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씌우려느냐? 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네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배의 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불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풀은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에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연하다.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을 수 있느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보다도 주변의 상황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이라는 데서 당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피려 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할 때 신약성경에는 일곱 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그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사역적인 내용으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는 공적인 서신이라기보다는 개인에게 쓴 서신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고 빌레몬서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교회의 조직과 직분, 역할들을 아주 세밀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고 디도에게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곱 개의 편지, 이 내용 중에서 골로새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의 말씀, 편지를 보내는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천하를 다니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라고 하는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그 소원과 기도는 이루어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나 전도자의 이름이 아닌 명목상으로는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의 말미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전혀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군인들의 손에 묶여 육신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자신을 묶고 있던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웠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15개국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바대인과 중략을 하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하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의 기록으로 볼 때 그때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로마에서의 사역은 가이사의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문제가 생긴 것들을 들을 때는 신앙의 권면을 담아 쓴 편지들이 주옥 같은 성경으로 남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생명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감옥도 아닌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일반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로마의 시위대나 근위병들에게까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바울은 오히려 감격하며 오늘 본문 시작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신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라는 의미이고, 신기한 것은 실제로 죄도 없는 상태에서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도 견디기 힘들 것임에도 이 서신들에서는 조금의 어두운 그림자는 읽어볼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기쁨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믿음의 신비를 느끼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된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읽는 내용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 찬양했는가가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만 복음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도 많은 신약 성경의 성경들 중에 다른 서신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 등 옥중 서신에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이럴 수 있다면 복음은 사실적으로 검증된 행복의 에너지임이 나타난 것이죠. 모두가 세상이 힘들고 살기 어렵다고 투정합니다. 그러나 어째도 감옥보다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안락하고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찬양은 기쁨에서 나오고 감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첫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레몬서 1장 8절이나 또는 복음을 위하여 빌레몬서 1장 13절, 즉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위하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다른 표현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디모데후서 1장 8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바울에 갇힌 이유는 그의 사명과 관련되는 표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에베소서 3장 1절인데 이것은 이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로부터 직접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떤 입장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명의 확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이나 백성들에게 첫째로 중요한 확신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역할이 주어졌던 감격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울처럼 확실히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에베소 3장 1절의 표현은 앞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이라는 바울의 정체성의 의미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갇히고 매를 맞았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의 이유를 확신하며 감당하고 있다면 그 상황이나 고통조차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며 사는가에 대한 확신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의 모범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명을 찾아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는 첫 고백은 감옥에 갇힌 것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믿음의 아들이지만 항상 자신의 신복처럼 움직이는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 함께 일꾼된 형제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 상반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아래 부분, 부르기아 지방 라오디게아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참고로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아시아의 서남쪽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항구 도시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세 도시와 다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내륙 도시인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골로새는 일곱 교회에 든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으로부터 가장 신랄한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라오디게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1세기에 복음의 확산이 큰 만큼 건전치 못한 교리가 성도들을 혼란케 했고 그 차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론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은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골로새 교회 역시 거짓 교훈이 들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에서도 차례로 돌아가며 읽는 편지 형식으로 이웃의 교회들에게도 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또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4장 16절에 보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졌던 바울의 편지는 남아있지 않은 것은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을 표현하기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주된 대상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도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사실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구별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호소력이 있고 귀중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두 표현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나 믿음이 가는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2절 하반절 말씀 중심으로 축복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앞뒤에 축복이 없는 편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결코 유쾌할 수 없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귀한 고난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누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세상적으로는 너무 쉽게 남들을 저주하는 세상에서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 못지않게 귀중한 특권입니다. 바울은 이 특권을 감옥에 갇혀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이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바울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당부하였습니다. 모두가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비록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상대를 축복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죄를 물리치는 법. 여러분, 때로는 진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 1서에 나온 말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요한은 이 서신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요한 1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구절에는 서로 다른 시제가 쓰였다는 것을 이해하면 모순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읽은 구절 요한일서 3장 6절을 시제를 고려해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안에 항상 거하는 자는 죄 지키를 계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이 말하려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죄의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는 사람의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적 약점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죄에 대한 유일한 희생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반역도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죄를 물리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다음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마귀의 속임수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그를 가르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또 마귀를 가르쳐 시험하는 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옷을 입고 악을 선하게 보이도록 하여 그리스도인을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서 그와 같은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술책을 피하고 죄와 타협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인간의 나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 가운데는 다른 죄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혀를 잘못 놀려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의 유혹에 잘 빠지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강한 면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음주 퇴치 운동을 하는 기구에 따르면 자신이 알코올에 중독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에게도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있고 그런 죄를 짓습니다. 이와 같은 죄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전까지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죄를 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음을 믿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에는 그렇지만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죄의 유혹을 극복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는 자신의 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죄와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성실하고 양심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탄, 곧 유혹을 대적하려면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노력을 가리켜 싸우기를 또 내 몸을 쳐 이렇게 표현한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최선을 다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최선을 다해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심판날에 우리의 선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피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유혹받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라고 해서 항상 최고는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재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잠시 방심하면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를 할지라도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은 유혹 바로 근처까지 갔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주의깊게 살피며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자만하면 마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준비 없이 방심하고 있을 때 이 시기를 택해 마귀는 우리 앞에 유혹을 던져놓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극복하려면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선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머리는 마귀가 일하는 장소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뿌리를 내리면 그것을 다른 선한 것으로 완전히 대체하기 전까지는 그 악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 도박으로 보낼 시간을 무언가 유익한 다른 것을 하면서 보내지 않으면 도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므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쉽게 선한 것으로 자신을 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홉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짐들이 모두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도움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죄를 극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털어놓으면 해결책에 좀 더 집중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친구의 중요성에 관해 J.M. 맥칼렙의 쓴 시입니다. 그대에게 친구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대와 함께 끝까지 가줄 사람. 견뎌내도록 동정을 베푸는 사람. 그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 그렇다고 그가 전능자는 아니지만 그대를 늪에서 헤어나오도록 도울 수 있으리. 그대 마음 너무 아파 흐느낄 때 하나님이 그대 곁에 친구를 주신다네. 열 번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와 같은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지혜와 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유혹받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을 받고 내가 그 한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때 골방에서 조용히 들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11번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으면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혹에서 건져낼 수도 있다고 막연하게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길 때 의심은 설 곳이 없어지고 맙니다. 죄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주의 발은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부르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